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저희를 또한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이제 사무엘 상을 마치고 사무엘 하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의 시대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정복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야 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그동안 자기들이 노예로 살고 또한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더 뛰어난 삶을 살아서 더욱더 잘 살고 잘 먹고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고 또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또 깨우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도 세우셔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나마 하나님께 돌아올 뿐 그 후로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끝내는 어느 때까지 어느 시간까지 어느 날까지 가냐면 이렇게 이 왕을 바라는, 세상적인 왕을 바라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 사람의 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아시다시피 죄 가운데 빠져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는 정말 영웅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했는가, 어떻게 강한 나라를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은혜가 있는 삶, 은혜가 없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왕, 즉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며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넘치고 넘치고 넘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장 성경을 펴셨으면 31장 3절부터 이 6절까지 쭉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죽지 않았다고 나옵니까? 정확히 성경은 죽었다고 나옵니다. 칼에 엎드려져서 그가 죽었고 그의 아들들 또한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멜렉 이 청년이라는 자가 갑자기 사무엘하 1장에서 나타나서 다윗에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죽였고 이렇게 이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모순이 있죠. 아니 31장에서는 확실히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무엘하 1장에서는 죽지 않았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멜렉 청년이 와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럼 보충 설명인가?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하 1장 3절을 한번 보시고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캠프, 즉 그가 군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 얘기한 것이며 그 전쟁에서 피해서 또한 패했기 때문에 도망하여 나왔다는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알린 청년이 일베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아멜렉 청년인데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길보아 산으로 올라갔는데 우연히 사울을 보았고 또한 그의 병거와 기병 그리고 그를 급히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과 답 속에 무엇이 있냐면 또한 다시금 모순이 있고 그가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멜렉 청년은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서 그 패배를 경험한 그 병거의 그 졸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돌아다니면서 이 전쟁 가운데 쓰러진 자의 금품을 훔쳐다니는 그러한 거짓말장이 또한 종도둑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도둑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왕관과 또한 팔에 있는 고리와 그리고 다른 많은 그런 죽은 사람들의 그 물품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면 되는데 아니면 저기 멀리 가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살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사울이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의 명에 따라 죽이게 되고 또한 이 왕관과 팔고리를 팔찌를 갖고 왔냐라고 그렇게 왜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쫓기는 삶을 삽니다. 누구한테 쫓깁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그러한 쫓기는 삶을 사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책이니까 19장에서 30장이니까 한 몇 년이겠지라고 하지만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다니는 삶 가운데 어땠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었고 또한 자기들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와서도 또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또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블레셋 지역 가가지고 미친 척도 하고 또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망명하게 1년 반 동안 삽니다. 원수에게 10년 동안 쫓기며 산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어떤 누가 와가지고 내가 그 사울을 죽였습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왕관과 팔고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이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합니다. 박수를 치고 그에게 상금과 보화를 주었을 겁니다. 똑같이 이 아멜렉 청년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왕관과 그 팔고를 취해서 이것보다도 만약에 내가 다윗에게 이것을 보고하고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분명히 나에게 큰 보상과 상금을 주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간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칭찬을 해주고 상금을 주고 또한 보상을 해야 되지만 다윗은 그가 사울을 죽였다, 즉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것을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왜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고 또한 17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또한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통하면서 웁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그 다윗의 마음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채우셔서 은혜 있는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넘쳐나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이치대로 복수는 복수대로 원수는 원수대로 또한 손에는 손 얘는 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사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윗 또한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른 많은 왕처럼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경쟁하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밟고 왕이 되어야지만 그 왕권이라는 것이 다윗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해하게 되었냐면 왕권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서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남을 쳐부셔서 그들이 땅에 떨어지도록 엎어져야지만 내가 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어서 다윗은 그 원수인 사울이 장인인 그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또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으며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 선, 그리고 또한 긍휼, 착함, 인내심, 또한 감사, 영광,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쩔 때는 정말 억울한 삶을 살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서는 정말 그들을 복수하고 그들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흐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 우리가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12장을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여러 번 봤지만 그래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떤 할례나 그 어떤 행위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전적인 계획과 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너희 신분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누구인지 이제는 깨달아서 이제는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채움을 받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 지체다. 한 교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베풀며 나누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14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과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보복과 폭력과 살인과 또한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과 생명과 감사와 또한 기쁨과 또한 긍휼과 인내와 그 모든 것을 체험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 체험을 받고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이겨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그 사랑을 힘입어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가 그 힘으로 그 생각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는 조금씩 조금씩 순종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깨달은 것은 뭐냐면 모든 질서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또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질서도 있고 많은 질서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도 있지만 모든 질서 위에 질서 위에 또 질서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드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서 원수까지도 죽었을 때 애통할 수 있는 것이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며 그들에게 베풀 수 있으며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그 세계관이 갈라지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서 그 삶을 살게 된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서 끝내는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선함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또한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간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한 이 다윗의 세계관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세계관도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아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모든 질서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다윗이 실패하고 또한 실패했지만 저희들도 실패하고 또한 실수하고 그렇게 늘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나누시며 또한 계속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며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얼마나 우리를 목적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알게 도와주셨어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 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며 용서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